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펴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말씀하여 주셔서 또 주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깨닫고 그리고 보고 듣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또 막 서론을 얘기하다가 뒤에 또 급하게 막 또 원래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 얘기하다가 뒤에 못할까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는가, 깨닫고 보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가다가 뒤에 막 급하게 해도 목사님이 뭐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설교한다고요? 말씀을 읽자, 그 다음에 감사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참 이라고 설교를 마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압이라는 땅,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 대상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되풀이하여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 이 말입니다. 신명기. 모세는 80살 되던 해에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그리고는 120살에 운명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40년의 그 광야의 유랑 생활이 마감될 무렵인 동시에 이제 모세의 죽음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요, 이 신명기의 이 설교는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모세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사명이 맞춰질 즈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이별과 같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민수기 29장은 어떤 거냐면 신명기 29장은 신명기 1장부터 이제 그 다 설교잖아요. 설교가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모세가 오늘 우리 본문에 이르러서 자기 설교의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태어났었던 2세대, 3세대들과 모압 평지에서 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마무리 안 하고 언약을 딱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자. 그래서 이것을 모압 평지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배경은요, BC 140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BC 1407년 11월이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겠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두 달 앞둔 지점입니다. 아직 모세는 살아있지만 이제 모세는 죽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모세를 중개자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언약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이게 첫 번째 언약이죠. 그리고 1절에 또 나오죠. 뭡니까? 모압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맺으신 언약, 이거 두 개 나옵니다. 호렙산 언약 그리고 모압 평지 언약,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호렙의 언약입니다. 이 호렙의 언약이 뭐냐는 것이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잘 아는 대로 이제 유월절을 거쳐서 50일 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십계명을 딱 받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공동체가 되거든요. 십계명을 딱 받으면서 언약 공동체가 되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것은 두 가지 선택의 언약이었습니다. 선택,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킬 것이고 아니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 평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모압 평지 언약은 뭐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과 다른 거냐?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다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요, 호렙산 언약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평지 언약 40년 전에 호렙산 언약 당시에는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때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20살 미만이었거나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알았어도 너무 어려서 이 언약이 왜 중요한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죽기 직전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호렙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은 이렇게 대상만 바뀌었지 그 언약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뭐냐?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아니면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세상 역사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피로 맺어진 혹은 땅으로 맺어진 혹은 어떤 경제로 맺어진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을 중심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과 그죠? 신약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구약 그죠?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면 특이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제 2절 3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현재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세는 이 2세대들을 향해서 1세대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간주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실제로 이적과 기사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어떤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어려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출애굽 1세대인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한 한 공동체,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맺어진 언약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게 언약이거든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출애굽 2세대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할 때는 그냥 40년에 살았던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 때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그 쭉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 첫 세대는 모두 다 죽습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1세대들이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는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치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신명기 29장 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무서운 재앙과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을 보았고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열 가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직접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벌로. 신발 하나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 기적이죠. 하지만 한 번 신은 신발로 40년 지냈다. 이거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적이 아니고요. 일상화된 기적입니다. 그들은 일상화된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떡을 못 먹었어요. 광야에서. 이유는 왜 못 먹었을까요? 떡 대신에 뭘 먹었습니까?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인 그들은 포도원을 가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들의 갈증을 달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일상화된 기적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7, 8절에 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훈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굉장히 곤란과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군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군대는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모세가 광야에서의 그 40년 생활들을 이렇게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직접 구원받았고요. 40년 동안 한결같은 공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고요. 신발과 옷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1세대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했다라고 모세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경험을 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4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역시 체험했지만 이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의 안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무엇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상황을 딱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민수기 뭡니까? 이제 백성의 숫자잖아요. 백성들을 세는 성경인데 계속 숫자를 세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계속되는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또 민수기 같은 게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어제도 세고 오늘도 세고 하니까 몇 번 하면 설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자세하게 숫자를 셀까요? 민수기에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숫자가 나오는 이유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셨다.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27절 이후부터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촌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살았어요. 갈대에 우려해서. 그런데 부르시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는 민수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수많은 별이 그 별이 이제는 별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별이 이제는 그 별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실체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면서 찬찬히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마치 처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하나하나 셌던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숫자를 세는 것은 단순히 호구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력을 측정해야 돼요.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표면적으로 필요한 군사력을 측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구조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를 읽어보면은 인구조사가 쭉 하다가 인구조사가 딱 마치면 뭐가 나오느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정탐에 이스라엘이 했었던 행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민수기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그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5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마쳐진 다음에 가나안 정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뭇 수많은 별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구를 불러놓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하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향한 아주 그 자세한 어떤 의미에서는 집요한 그 여정이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때의 20살 넘은 사람들을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불평했는데 그렇다고 그 1세대 전체가 진멸되어 심판을 받을 만큼 그게 그만큼 큰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낙심이 빠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이렇게 거부한 사건은요, 일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면은 모두가 죽을 만큼 가혹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려고 그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러 가는 그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되어버리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겠다라고 간주되어지는 결론을 하나님이 갖도록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을 데리고는 두 달 동안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 앞에 데려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거대한 나무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씨를 탁 뿌리려고 하니까 열두 정탐꾼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이 씨가 살아있는 씨인 줄 알았는데 죽은 씨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씨가. 그러면 이 죽은 씨를 뿌려봐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씨를 딱 들고 하나님이 이 씨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광야에서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저주인 세대 전체가 망하는 저주를 받는데 그들이 망한 이유는 어떤 그들의 어떤 불평, 불만이라는 표면적 이유가 아니고 죽은 씨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 부부가 이제 교회에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헌금, 헌물 드렸는데 다 안 드렸는데 다 드렸다고 말하다가 그 부부가 다 죽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두 부부가 다 죽어야 되나?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행동했었던 표면적 이유 말고 진짜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의미는 이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것처럼 신약의 사도행전이 이르러서 이제는 성령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막 세우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뭐 이렇게 다 드리지 않은 어떤 죄보다는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무지한 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행동 역시 하나님 나라의 성취 혹은 언약의 성취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무지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은 다른 게 아니고 현재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유입니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들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두 달 전까지. 그러나 오늘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그리고 듣는 귀를 그러나 지금부터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해야 하는 것은 뭔가? 깨닫는 마음인데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 성경이 진리의 영이니까 깨닫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읽어야 됩니다. 제가 그 4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성경이 읽어지네 제목 맞죠? 김태형 목사님 여러분 그 공부하고 나서 성경이 읽어집니까 지금? 아니면 그냥 공부 또 하고 끝나셨습니까? 성경이 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윤곽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윤곽을 우리 그 지체들이 이렇게 공부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3월달이잖아요. 이제 성경을 통독합시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성경 사복음서를 읽고 신약성경 읽고 하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면 좋겠지만 12월까지 해서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입니다. 통독 그냥 쭉 읽는 겁니다. 뭐 이해가 다 되든 안 되든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한번 통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 통독하십시오. 성경을 통독. 오늘부터 성경을 보면 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자, 다음에 깨닫는 마음과 뭐죠?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일주일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뭘 하셨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시편 105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에 많은 표현이 시편 105편에 나오는데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찬양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며 고백함으로 그 뒤부터 터져 나오는 찬양을 여는 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열어제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참 소중한 가치를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참 감사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감사는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이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했어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가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다른 이름이 뭐냐?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이 이것이라는 것을 나는 눈으로 보았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곧 감사입니다. 기도 응답 이퀄 감사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날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계속 해야 됩니다. 송민호 전사님 옆에 기도 응답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기도 응답 나무를 제일 처음에 붙일 때도 동일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훈련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매주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오셔가지고 저기 이렇게 딱 붙이셔서 내 눈으로도 보고 공동체로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저게 그냥 보기 좋아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고 나뭇잎을 탁 붙여서 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 일들을 행하셨지 보는 훈련.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듣는 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내가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뭐냐면은 잘 듣는 겁니다.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성경에 책임성 있게 듣는 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 유념해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듣는 것은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청이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은 들음의 기도입니다. 딱 앉아서. 그러면 기도는요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바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아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귀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울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귀로 하는 거예요. 듣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알기를 원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아진다고요? 성경을 통독하자.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감사하자. 그래서 나뭇잎에 딱 붙이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보았다는 거죠. 또 뭡니까? 기도? 들음의 기도. 들음의 기도.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면 큐티를 해서라도 이렇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부터 가을 초이까지 제가 여러분 각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분 가정에게 각 가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어디였고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어디쯤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확인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보면 안정감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말 그대로 희노애락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자세와 태도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사도 하지만은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희노애락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았다면 희노애락은 지금 현실인 뿐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구나 알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저는 한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아래 모여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그 언약 아래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고 나면 제가 뭐가 남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지나가시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한숲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숲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숲을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한숲을 통해 하실 일들을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보고 듣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 개인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기도하십시다.